예, 오늘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보다는 이 말씀의 중심을 주시고요. 마음을 두시고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품으라 하는 것은 굉장히 다정스럽죠. 품는다 하는 것은 병아리, 닭이 병아리를 알을 품고 새끼를 관리하는 것처럼 모든 동물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의 머리. 그 다음에 우리는 그 각 지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품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필요할 때는 지혜를 주십니다. 필요할 때는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십니다. 필요할 때는 건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행여나 건강을 허락지 못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냐하면 우리를 품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기까지 자기가 가표를 던질 정도로 악한 자였습니다. 율법의 동안자가 아주 능한 자였습니다. 또 사내들인의 회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나 또는 가정적으로나 또는 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바울은 놀라운 사람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으려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변화되었습니다. 그 뒤 변화된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 것은 그리스도가 나에게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는 높을 고입니다. 하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상함이라.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귀히 여겼던 가문도 직장도 또는 내가 믿는 그 율법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주님은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라 그런 겁니다.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하다 그랬습니다. 예, 깨끗한 마음이에요. 아주 깨끗한 마음. 깨끗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하는 이게 깨끗하다고 합니다. 영광의 광채가 있다. 근본이 바로 하나님과 동체이시다.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오직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계시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독생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덕에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서 자기가 십자가의 죽음까지 하나의 제물로 히브리서 기자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구약에 내가 죄를 졌을 때 구약의 모든 사람의 죄를 졌을 때는 그 형편에 따라서 제물을 가지고 동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께 드려서 내가 그 제사장을 통해서 내가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내 죄를 그에게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 죄를 1년 동안 사함받는 일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니까 단번에 자기 몸을 이제는 드림으로 여러분이 이제 동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예배로 드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다른 아무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첫자리에만 모시고 살라는 것입니다. 첫자리에만 모시고 살라. 이거 겸손한 마음이에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주 신나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주님은 이때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세 번째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래요. 온유하다고 하는 건 온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원래 비천한, 억압된 노예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 그 종으로 사는 삶을 나무라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들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실 정도다. 그래서 내가 의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속물로 내가 왔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을 위해서 온 거 아니야. 나는 의인이다 하면 나를 위해서 온 거 아니란 말입니다.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저 뒤에서 세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를 예수님이 칭찬한 것처럼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온유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개념은 어떤 것입니까? 성격이나 노력에 의존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온유하시기 때문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게 온유한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유란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신앙의 태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이 바로 온유한 삶을 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도 승하다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서 겸비하고 겸허하고 인내로서 사람들에게 동정을 많았던 것을 우리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 광야에 데려와서 우리를 목마르게 하느냐? 우리에게 물을 달라. 3일길도 안 되었는데 애굽에서 나온데 3일길도 안 되었는데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오히려 모세가 하나님께 자기가 자기가 한 것처럼 하나님께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는 자기는 죽어서 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는 모세의 모습은 바로 온유한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개념은 인간의 성격이나 노력에 의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달려있는데 온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새로운 것이 발견된다. 그래서 창조된 인간에게 주어지는 은사다. 성령의 열매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랑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내보내셨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4장 16절 말씀은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대속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1년 된 흠이 없는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것은 죄가 있는 자로서는 제사 드릴 수 없단 말입니다. 죄가 없는 자로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까지 바친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오늘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과 내가 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왜? 첫째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이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뭐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물속에 빠진 자가 건져지는 것이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병든 자가 남는 것을 구원받았다고 그럽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구원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신학적인 성경적인 개념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일 수 있는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세상에 살던 사탄 마귀 권세의 종이었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관계가 형성된 것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세례받았을 때만이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세상의 마귀의 권세에 가진 자들의 자녀들밖에 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복음에 깊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에 깊은 믿음을 갖지 않고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단 말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나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바울은 어떤 삶으로 표현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한다고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밖에다가 성 밖에 버렸습니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를 살리셨습니다. 죽었다고 했던 바울이 털털 털고 살아나서 다시 그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것을 복음을 증거했던 삶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된 삶이에요. 내가 복음을 받았다 하는 것은 내 욕심을 차리는 사람이 아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헐벗고 굶주렸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함께 나누어서 그를 살릴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돼 아까움이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먼저 내가 먼저지요. 세일하는 곳이 있어요. 주석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우리가 먼저 뛰어가서 나도 하나 먼저 사야지 하는 마음이 현재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조금 부족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사고 남으면 내가 사겠다고는 마음이까지 이를 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에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두 번째는 예수 안에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는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길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합니다. 그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아들로 내가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나에게 생명이 들어와 싹을 내는 것입니다. 그 싹을 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기쁨이 충만돼야 됩니다.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돼요. 항상 불안한 그러한 삶을 사는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불안한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행복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집에 도둑이면 어떨까? 교회 안 가고 집을 지키고 있어야지. 더 중요한 것 집에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기뻐서 집에 어떤 것을 훔쳐가더라도 나는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고 지금이 더 기쁘다고 마음먹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 여러분과 나의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저희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안에 영생이 있어요. 그 영생을 여러분과 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고 우리는 받으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너무나 중요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미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누가복음 10장 27절에는 힘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남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까지 다하는 것에 다 해버렸어요. 남는 거 없어요. 내 생각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 걱정거리가 많은데 근심하지 말래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근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길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때에 그리스도의 마음, 온전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이 갖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며 포도나무에 붙어서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여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가 포도나무 가지인데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면 잘라서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 가지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이 되는 거야 되는 거죠.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럼 여러분의 제자를 또 만드셔야 되지요. 나아가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외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드리기가 참 힘들죠. 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동안에 한 2년 동안 쉬다 보니까요 이제 집에 있는 것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집에 있는 게 너무나 편해. 너무나 편해. 아니, 가봤자 뭐 들을 것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찬송을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마음의 상태가 더욱 중요하단 말입니다. 내가 가서 다른 형제들을 격려하고 함께 격려를 받으며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놀라운 교회의 사랑의 역사를 발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모이자 하고 약속했으면 그 모이자는 약속에는 함께 모여서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송수 그룹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세정대를 주시겠다고 여기에다가 박스다 많이 갖다 놓았더라고요. 오늘은 그걸 여러분 마음대로 가지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세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함께 사랑을 나눈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으로 주어서 서로 화목한 교회의 이 삶이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었습니까? 일주일 동안. 그러면 함께 나와서 설교 듣는 것보다는 그 문제를 놓고 함께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웃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이 경쟁이 났습니다. 그런데 소련보다도 더 풍성하다고 합니다. 현재 16개 나라가 지금 돕고 있다고 그럽니다. 한국도 뭐 돕고 있다, 뭐 여러 가지 다 돕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주위에가 우크라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위에도 도움을 줄 수 주어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눈을 열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랄 수 있는 삶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자신을 낮춰서 죽기까지 주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셨다고 하면은 우리도 그와 닮아갈 수 있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간 자 된 것처럼 여러분을 나를 닮아가라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군병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히 하지만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어진다고 지금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우리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삶을 훈련해가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 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모든 일을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도 정말 주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미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얼마나 기뻐해야 될지, 여러분이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두 가지의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막 이렇게 받기를 원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내 마음 안에 품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는 안 되는 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또 되어진 것을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좋은 것도 기도하고 나쁜 것도 기도하고 정말 여러분의 필요한 것도 기도하고 할 때 기도하지 않고는 삶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바로 기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십시다. 어떻게 사랑할 것입니까? 마음을 넓게 열고요. 등을 두드려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있던 모든 것들이 나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아까워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읽었습니다. 내가 그냥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는 입으로는 주절거리지만은 실제로 행함이 없다는 표시지요. 우리가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서 사랑이 그 다른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그 일까지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나이다. 그 받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서서